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정말 강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새해 들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목사님, 꿈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꿈 꿔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작년에 크게 실패를 해가지고 다시는 꿈을 꾸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트 디즈니 여러분 잘 알죠? 이분이 어려서 그림을 잘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모들이나 선생님이 야, 너 앞으로 그림 그려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그래서 실력을 잘 키워가지고 한 신문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1년도 안 돼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창의력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해고가 되었습니다. 큰 절망이 찾아왔지만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도전을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파산을 했어요. 다시 또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서 백설공주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데 그때 좀 인정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정말 디즈니는 세계적인 기업가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다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 빨리 포기. 그래서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으로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꿈이 하나 사라졌을 때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도전해서 마침내 그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운 꿈을 꾼다면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겠습니까? 저는 올 새해 2025년 들어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은 성령의 일하심에 대한 꿈입니다.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흥미진진한 역사를 따라가면서 온 성도들과 함께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신랑이 이렇게 큰일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끝없이 일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앞에 감탄하며 성도들이 대화를 하는데 주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이 감격에 간증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던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거든요. 저자가 누구죠? 누가? 예. 누구예요? 누가예요? 근데 누가가 책 한 권을 쓴 게 아니고 두 권을 썼어요. 사도행전 말고 또 뭘 썼을까요? 오, 잘하시네.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이 두 책을 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편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을 후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성경 두 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거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오빌로 각하요. 각하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각하라는 이 용어는 언제 쓰죠? 그 당시에 고대에서는 고급 관료나 귀족들에게 썼던 존경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로마의 귀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로마의 귀족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로마 제국 안에서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름 없는 나라, 조그만한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대로마 제국의 귀족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특별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문화에 대한 엄청난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 데오빌로와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명성도 뛰어났고 그런데 종교는 아주 다른데 아주 몰입해 있고 그런 사람 혹시 있나요? 아마 그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심령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로마 귀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던 중에 제게 주신 그 깨달음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국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영원히 살아나는 나라예요.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는 나라. 그러니까 그가 비록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났고 그 사람이 비록 허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장애를 입고 힘든 가운데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바쳐 섬기는 나라, 그리고 나누며 돌보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소망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시고 그 놀라운 낙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나아지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이냐? 첫 번째,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여기 보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이 행하시며라는, 행하신다는 동사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르치시기 전에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가르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만약에 삶이 없고 그냥 가르치셨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을까요? 에이, 그건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에 근거하고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삶으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냥 쭉 떠오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였지만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니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이 동굴, 내일은 저 동굴을 찾아다니며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어느 날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시나 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헌금하는 거 지켜봤지?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큰 봉투 넣는 거 봤지? 그리고 하는 가난한 과부가 동전 두 개 넣는 거 봤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꺼운 봉투가 아니고 가난한 가운데 헌금하는 동전 두 개가 더 큰 가치를 한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삶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강력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셨느냐? 그 이유는 복음의 진정성에 있습니다. 이런 말로는 뭐 설득력 있게 멋지게 설명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 미약합니다. 영향력은 삶에 있어요. 삶은 강력합니다. 지난 주인가? 이 남원 동북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제가 점심을 대접을 하게 됐죠. 점심으로 갔는데 점심은 안 먹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 좀 먹으라고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그런데도 또 막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무슨 얘기냐니까 지난주에 자기 교회 새 가족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가족 때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니까 그래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옆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입니다. 제가 그 옆 가게에서 20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분은 정말 정직하신 분입니다. 저도 거짓말 그만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분은 자기 교인이 그렇게 훌륭하다 그 얘기 하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20년 동안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틀림없다 이거예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를 믿어서 그렇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말보다 강력한 것은 삶입니다. 삶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둬야 돼요. 늘 예수 그대를 곁에 삼고 살아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삼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마음껏 전해질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는가? 두 번째는 겸손하게 배우게 하심으로. 배움이 중요해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아멘.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그건 뭐가 생각이 나요? 저는 산상보훈이 생각이 나요. 산상보훈은 정말 어느 한 규절 빠뜨릴 수 없을 만큼 너무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원리를 너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또 오늘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죠. 어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이 자녀들하고 함께 살면서 여러분 말 안 하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다 배울 수 있나요? 어렵죠. 왜? 이해하는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과 우리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 알 수가 없어. 주님이 삶으로만 보여준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 나도 가르치자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울수록 더 믿음은 견고해지죠. 아, 근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 막 예? 70명, 80명, 90명, 100명 이렇게 모였거든요. 요즘은 안 모여. 양심에 찔린 사람이 있죠? 아니, 코로나 다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아직 코로나 중이 아니에요. 기억하셔요. 토요일 날은 꼭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아멘입니까? 기억하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훌륭한 것은 평일에 바빠서 못 나온 사람도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많이 나와요. 아, 훌륭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이 성경 통독, 우리 이만독 대행진 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이름 안 올라간 사람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런데 욕심을 좀 내보셔요. 올해 내가 반드시 성경 통독해서 내 이름을 올리리라 한번 작정하시고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너무 열심히 배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 잘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해요. 예수 한 분으로 우리의 인생은 충만합니다. 뭘 더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닮아가며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새겨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느냐.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명하시고, 성령에 의지해서 명하시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전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신앙생활 잘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요 그냥 대강 다닌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아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른들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아니 놀랄 건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나를 너 이전어 어른들 예배 드려 그래가지고 그 순종하다 보니 그리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왔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린 시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어린 시절에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때를 따라 깨우쳐 주십니다. 지금은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분들 많죠? 밥을 먹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도 저는 지금 우리 집사님의 눈과 딱 마주쳤어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이런 것들은 지식이에요. 지식은 그렇게 힘이 없어. 그런데 이런 지식이 올 때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달으면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깨달음은 끝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감동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한 무슬림 여성이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성은 삶의 의미를 잃고 방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 빛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죠. 마음이 확 새겨진 거. 이 사람이 그랬어요. 그 빛으로 다가오셨던 그분,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야,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럼 너 날 따라와라.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간 곳이 선교사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배우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다가 어느 순간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깨닫는 순간 폭포처럼 눈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 선교사님 도움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야, 그 중동에서 다 무슬림인데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늘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지금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그럼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인도하심 속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하나 얘기하죠.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입니까? 기도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어요. 기도 없는 역사는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놀랬는데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특세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렇게 하지. 그랬어요? 그런데 문자가 왔어. 주제가 왔는데 주제가 보니 뭐예요?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렇구나. 지금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벌써 딴 계획 세고 있는 사람 있나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이번 특세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이번에 내 인생이 변화된다. 확신 가지고 꼭 참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에 정말 기도가 뭔지를 우리 한번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경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또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올해 새벽기도 열심히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첫 시간은 항상 깨어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저랑 함께 따라 첫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항상 그렇게 하시고 이제 도저히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딱 깨는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저를 한번 따라하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수를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출근할 때도 계속해서 성령과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올 한 해 내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올 한 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셔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